전국의 지역마다 많지는 않지만 독립침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제 진주와 대구에 우리와 같은 믿음, 완벽한 성경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근데 좀 특이한 교회들이에요. 그 목회자가 없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2018년 1월부터 만 1년 동안 지금 진주에 가서 진주 소망침례교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격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교회 역시 목회자가 없는데도 교회가 만 4년이 넘었어요. 이제 5년 차에 들어갑니다. 참 진짜 특이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그분들이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주교회 같은 경우는 반주자도 없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듣고 할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기도회에도 와서 보고서 오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새삼스럽게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둘러보면 야 너무 좋다. 이 서창동 예배당은 정말 좋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약 6개월 전에 지난해 8월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와서 서창동의 예배당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짜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5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자타공인 단일 교회 채널로서는 우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웬만한 기독교 채널 그 유튜브 구독자 수도 넘어가더라고요. 20만이 넘는 뭐 심지어 90만이 넘는 그런 동영상 조회수도 그런 동영상도 이제 쌓이고 있고 여기 이제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저 조그만 교회에서 뭐가 저렇게 시끄러운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큰 교회 사람들도 이 지역 주민들조차도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봤다시피 방문자가 많아지고 교회 이제 회원들도 점점 느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지난날의 교회들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이 다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존재한다. 근데 오늘 주목할 점은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런 좋은 환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도들을 더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성도 수가 늘어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문제점도 같이 시작됐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도가 성도를 업신여기는 일이 생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점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경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마음속에서 어떤 형제 떠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로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 1m 떨어져서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긍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속중심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란 이 책은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기록자와 수신자를 그냥 알려주고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기록자는 야고보, 수신자는 열두 지파에 흩어진 그런 열두 지파 이렇게 이제 기록자 수신자를 알려주고 시작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야고보서는 AD 45년경에 대략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실질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행동 지침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신약의 잠언서다 이렇게 알릴 정도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우리 사도 요한의 친형인 큰 야고보, 세베대 아들들의 그 한 명으로 들어가는 큰 야고보가 있고, 또 열두 제자 중에 그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친 동생인 또 그런 야고보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 증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 중에 그 큰 야고보가 아니겠냐, 이제 대체적인 신학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신약 성경의 기록자로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받은 수신자는 어떤 지역의 특정한 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흩어져 사는 이런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인데,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일반 서신서고, 그리고 이들은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만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출발의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서신서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틴 루터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가장 사랑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어려워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왜냐? 이 야고보서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보니 마틴 루터는 분명히 믿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강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했던 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하나 그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의 정의를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도에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야고보서가.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화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여긴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실질적인 지침책으로서 구원과 이걸 연관지으면 사실 풀리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어떤 많은 내용들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야고보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다. 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험이다. 이것은 인내하면 참 좋다. 이렇게 알려준 책이 야고보서고,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져들게 한다. 이런 것들은 파멸을 가져오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준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실제로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책이고, 특히 우리 입속에 있는 이 혀를 독에, 뱀의 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옥 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저지르는 그런 죄를 강하게 경고하는, 그래서 너희 입으로 찬양도 하면서 어떻게 저주를 같이 그 입에서 입 밖으로 낼 수가 있냐 이렇게 경고를 해준 책도 야고보서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존재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세상과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과 가늠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형제를 비방하는 일,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이런 일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내용 가운데서 그럼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나 이 점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시대 배경을 가서 따라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0명이 성령님을 받으면서 신약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태어나자마자 대다수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태어났음에도 그거와 비해서 신약시대는 비교적 좀 소박하게 출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 뭐 2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이 들썩거렸던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초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시작은 100% 유대인으로만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다음에 멀리 먼 타국에서 살던 그 그리스말 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적으로 나눠서 배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그리스말 쓰는 유대인들에게는 몰래 그들의 과부에게는 배식도 안 하고 배제시키는 이런 일이 성경에 발생을 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죽음을 통해서 온 기독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일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10년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이제 만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100%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하다가 그러다 사도행전 10장에 처음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첫 이방인이 구원받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히브리 말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니 이게 바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개돼지입니다. 상종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을 예로 뭐가 좋을까 하다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침략한 나라고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1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만약에 제 옆에 얄밉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까 어떤 일본 순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제 옆에 와서 막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눈으로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로마에 있는 백부장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 파견을 받아서 온 로마의 그 백부장과 그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 보고 아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인도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인하고 식사랑 교제를 안 한 척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에 그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나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상처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차별이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섞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굉장히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처지가 그런데 도리어 본인들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런 일이 성경에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먼저 구원받고 먼저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먼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본이 되라. 이런 모습을 원하실 텐데 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사신 피로 주고 사신 그런 성도들을 차별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나도 사랑친내 좀 오래 다니지 않았나? 먼저 온 자가 아닌가?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나는 본이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장 본문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에 나온 12지파 이것은 영적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신약성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보는 건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랑 동일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분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으신데 그래서 여기 흩어진 12지파 이 신약 성도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12지파 이 믿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까지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로 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네요. 외모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외모는 우리 성경에서 영어로는 패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 본문처럼 리스펙트로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예로 1장 11절에 가서 보면 꽃이 떨어져서 시드는 거 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외형도 사라진다. 이럴 때 패션을 쓰고 있는데 이런 외모, 외형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주의해라. 자 유대인들의 하나님, 자기들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딱 피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마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 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했을 때 시내산에 내려온 모습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니까 정말 천둥 번개가 계속 치고 짙은 구름이 끼고 시내산이 온통 불이 붙어서 연기가 가득 차고 천지가 흔들리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하신 분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걸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초림에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도 없었다. 실제로 그런 외모를 외모의 그런 훌륭한 우리가 지금 뭐 연예인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이분이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근데 감히 여호와란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런 민족의 눈앞에서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스라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여기에 다 이 외모에 다 걸려 넘어졌다.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은 이 외모를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세에게 대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신명기 1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는 재판을 이스라엘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를 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구약 시대에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잠언 24장 23절에서는 재판할 때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계속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사람의 연약함이 사람은 외모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 그러니까 첫 이방인을 구원시켰던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령님이 자기를 보내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는 그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모를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면서 2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모임인 집회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의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였던 그런 구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빼어난 그런 옷을 입고 들어와서 야, 저 사람 정말 부유하게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집회에서. 그리고 좀 미천하고 초라한 자가 들어왔을 때는 신경 안 쓰고 이런 모습이 구약에서, 근데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지금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신약 성도고. 근데 이 모임이 이제는 교회로 옮겨졌는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구습과 이런 것을 여전히 이어오고 있으니 이걸 성경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외모를 판단하고 있는데 외모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부유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재산이 많거나 또 사회적인 권력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많거나 어떤 학식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특출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반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가난하고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초라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받침이 되라. 서 있든지 발받침이 되라. 이게 신약 성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발받침은 자기 원수들, 정복당한 사람을 자기 발밑에 꿇어앉히는 걸 굴복시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동일한 성도입니다. 동일한 성도를 그렇게 꿇어 굴복시키라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성도에게 대놓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깔보는 마치 뭐 당신 나보다 못해 그런 계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그래도 나름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범람하는 그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에게 가서 물어봐서 야, 장로가 무슨 뭐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아마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높은 사람이요. 어린아이도 대답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계급을 나누는 니골라당 교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마귀가 세운 교회 말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일곱 교회 모습을 다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록 일곱 교회를 알려주셨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 교리를 취해서 성도들을 타고 누르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이 이건 내가 미워하는 교리다. 근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다른 교회를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혹시 마음속으로 혹시 그러진 않은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 않은가, 먼저 왔다고, 아니면 뭘 지식이 많이 안다고, 아니면 뭐 리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안에 발생했던 문제가 4절 가서 보시면 차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차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진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돼서는 살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발생했다. 과연 성도들을 차별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가야 지역의 대형교회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찬을 즐기는, 없는 사람은 창피함을 주는 이런 슬픈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 우리에게 그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이다. 이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지금 뭐 절에 다니고 무당 찾아 점집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예수 성경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가난한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영이 가난한 모습과 대부분 흡사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도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회상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얘기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고 포로가 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상처 입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도 신약성경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니고데모 뭐 예수님의 그런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드 요셉 또 빌레몬 같은 이런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름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다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사도 베드로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이 땅에서 가난하게 이 땅에 삶을 산 것에 우리가 그런 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힘들다. 그러니까 재물을 탐욕 부리는 것은 예수님과 맞바꿀 수 있는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찾아봤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마땅한 인물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구약으로 들어가가지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솔로몬만 찾아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구약에 이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본받을 이스라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스라엘이 되고 싶으세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훨씬 좋은 겁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봐라 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처럼 살고 하나님은 계속 거부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완강히 거부하는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원시킨다 그런 이런 성경에 있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장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을 주신다. 근데 이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빛에 반응해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에 반응해서 앞으로 나온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 인격체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에 반응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정에서 택하는 이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가난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에서 부자로 만들어주셨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1장 옆에 가서 9절과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성경 동일하게 야고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들, 이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부자가 된 걸 기뻐해라. 또한 부유한 자는 상대적으로 구원받기 힘든 이런 부유한 자는 겸손으로 낮아진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성경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본문 5절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이 자들을 여기 우리 모두가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네. 이 자들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그 성령님을 확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외모로 잘못 판단을 해서 처음 난 자, 그것을 첫째, 하나님께서 보신 첫째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외모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 기회가 우리 둘째인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빛을 받고 이 이방인들이 전달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빛에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자체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가 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독생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관계, 특별한 독생자인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분이시다. 근데 여기에 우리를 양자로 더해주셔서 우리도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같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삶이 온다. 진짜 하늘에서 펼쳐질 영원한 삶이 곧 옵니다. 그게 진짜 삶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삶. 근데 6절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영원히 펼쳐질 세상, 이거 우리만 받은 거 아닙니다. 나만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성도, 없는 삶을 살지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소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비일비재로 벌어진 일이 부당한 재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뇌물을 통해서 아니면 부당한 일을 통해서 재판을 굳게 만든 일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잠언 또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고 지금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는 그런 게 바로 세상이다.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않냐.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실 이게 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면 다 뭐 마압소사 아이고, 홀리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단어입니다. 근데 홀리라는 단어에게 단어를 다른 단어를 섞어가지고 이런 걸 번역하면 뭐 젠장 이런 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것들, 그런 존귀하신 이름들을 다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이게 바로 세상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너희가 핍박을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너희 성도들을 동일하게 그 처지면서 왜 차별을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이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왕가의 법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님의 둘째 명령입니다. 반드시 첫째 명령이 먼저 이행되고 나서 실천하게 되는 그런 명령인데 첫째 명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결여되어 있으니까 성경 계속해서 그걸 경고를 주는 겁니다. 신분이 우리 신분이 왕족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왕들의 왕, 주인들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왕가에 우리가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이렇게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 백성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족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평민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족입니다. 교육도 특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영국에 이렇게 태어나는 왕자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블리제, 노블리제 이런 걸 실천해야 되고 세상의 왕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왕가에 속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바로 짐승 들고 가야죠. 구약에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한 지금 너희가 그러한 상태가 됐다. 우리에겐 율법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어긴 자들이 됐다. 그건 뭡니까? 부자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가난한 성도는 멸시하는 것. 이건 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건 죄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곳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마치 이렇게 여러 가닥 꼬아놓은 밧줄 같아서 하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명령 더불어서 둘째 명령에 훨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화를 시켜주셨어요. 너희가 진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여자를 음욕을 품으면 그게 동일한 간음이다. 어떤 사람이 진짜 뭐 돌로 쳐서 죽이거나 한 살리든 하지 않아도 까닭없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바보라고 그러거나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은 살인하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우리에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주셨어요. 이렇게 높은 적용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1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자유의 법.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럼 노예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얽매인 강화된 법에 적용받는 도망간 노예는 그냥 쳐서 죽이는 그러한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로마의 자유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법에 좀 이렇게 테두리가 좀 완화된 그런 법에 지배를 받는데 그러한 자유의 법을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라. 또 뭡니까? 이 자유인의 법.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왕가의 법을 너희는 따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가의 법,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너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그 진리의 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린 특별한 데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우린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가 사실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회개보고할 날이 있다 너희가. 그거를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면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반드시 먼저 심판을 받는다. 우리 신약성도가 그렇게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그런 우리 신약성도에게 더 높은 기준을 두신다. 실제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너희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다음에 편지를 쓰는 사도팀들 이렇게 해서 갈라놓고 너희 듣는 너희들보다 말하는 우리가 훨씬 큰 정죄를 받는다. 이 얘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또 가르치려고 듣는 자 이런 사람들 좋은 겁니다. 알려주려고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부여받는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빛을 우리나라는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게 받은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 우리가 적용받는 겁니다. 자,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큰 기준을 부여받았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명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3절 이런 거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는 것은 미워하시지만 긍휼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강제적인 규제가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매년 걷는 11조가 말고 우리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3년마다 따로 걷는 11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계속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서 가서 읽으면은 룻이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 이삭을 꼼꼼히 줍지 마라,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너에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만찬을 즐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겐 그러한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계시록에서 이 심판자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이 심판자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졌다, 쓰러져 죽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우신 분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이분 앞에 우리가 쓴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어떤 사람이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는 것에서 건져주는 것을 긍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린 다 이미 다 죽은 목숨입니다. 다. 그걸 너희가 받았을진데 너희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함이 맞지 않느냐,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옆에 오른쪽으로 와서는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지금 교회에게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서로를 동정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또 마지막에 예의를 차리지 않는 거.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예의 없이 행동하는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된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으로 밀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방인이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맛을 먼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지 먼저 온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가를 먼저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다.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업신 여기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대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친구.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웰다잉도 추구한다 그래요. 잘 죽는 거.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웰다잉, 잘 죽는 거를 자기가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잘 죽는 걸 저렇게 잘 죽어야 된다고 고민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영원한 세상이 나에게 오는데 이런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새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100세 시대라고 요새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 같아요. 사실 뭐 주변에 100세까지 사신 분도 없고 산다고 해도 약과 병원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 삶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있다가 딱 해서 그날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삶은 그렇지 않고 고달픈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무궁토록 펼쳐지는 그런 왕가의 시대가 곧 온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선 다시는 울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원히 세상이 온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자, 이러한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치르신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치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봤어요. 가난하다고 없다고 해서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긴 일. 우리에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죄라고 강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넘어진 일을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해주고 계신데 이런 더해주고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